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아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준비해서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 복음의 터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 것이, 이 영역이 우리가 좀 약하구나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시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코치를 더 하고, 어떤 영역을 더 이렇게 강조했더라면, 여러분이 더 따라오는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분간 십자가 복음의 터에 대해서 좀, 제목은 다르지만 십자가 복음의 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지요. 여러분들 뭐이 없습니다. 우리 새물결 선교에서 늘 말하는 그 십자가 복음, 이게 우리가 세워져야 할 아주 중요한 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따라가야 할이 십자가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 입으로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삶 속에는 어떤 영역까지만 되지, 어떤 한계가 딱 있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들의 삶에서 나타난 복음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복음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자,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워서 그대로 살면서 따라갔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터 위에 서게 되면 저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할 내용이죠.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면 이러한 삶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도들은 십자가 복음에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실제 사역을 할 때, 살아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가는 길을 이제 터득해서 이제 가면 이런 삶은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예요. 8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이게 안돼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이게 우리가 미스였구나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8장의 내용은 이제 사도가 아니라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의 얘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엄청난 일이 나타났지요? 예. 그 다음에 예, 9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더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름에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이런 일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14장으로 가봅시다. 14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다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 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여.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했던 일이 있죠.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봅시다.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 혹은 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사건들입니다. 빌립이나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가서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요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자, 요런 일이 일어나게 한 동력이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이 없죠? 자, 12장 23절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는 십자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인격체로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십자가 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 다르고요. 예수 그리스도 달라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뭐가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저 복음을 열심히 배워왔어요. 저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적어도 10년, 20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고민하고 하나님 찾으면 저런 역사들이 근접해 가야 되는데 뭔가가 제 자신부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현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좀 제대로 이렇게 알아가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뭔가가 지금 하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 복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있어요.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새로운 삶 솟는 기쁨이 넘쳐나고 능력과 이래 권세와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역사들이 요원해요. 지금 우리 상태로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제가 길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길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초점을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스럽고요. 그런 영역을 이제부터 좀 달려가 보시자고요. 예,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십자가 복음 책에 보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제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지 또 하나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안 따라갔던지 이 두 가지라는 가르쳤는데도 제대로 선포됐는데도 안 따라갔던지 혹은 잘못 가르쳤다든지 이 둘이 원인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다고요? 복음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초점을 놓쳤어요. 열심히 제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의 예배와 그 기도와 예배의 삶을 여러분 선교에서 나오는 거 여주봉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을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계신데 여주봉 목사님이 요즘 강조하는 게 뭐예요? 2년 전부터 강조하는 게 일터사역이에요. 자, 일터사 얘기인데, 저는요, 이게 뭐가 고민인가 하면, 일터사역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십자가 복음의,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일터사역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요즘 일터사역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일터사역 얘기 안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면 그냥 삶에 가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일터사역이에요. 그렇죠?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여러분이 통로가 돼. 그러면요, 그냥 일터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물론 그런 코치도 있어야 돼요. 지혜를 줘야 돼요. 왜냐 하면 비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비전을 알아도요,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게 점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터사역에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 전의 단계가 우리에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여정 목사님은 아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줌으로 모임을 갔거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선교회 기도회 했어요. 근데 선교회 기도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점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엉망이죠. 뭐 책을 읽어봤냐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아, 이 일터사역이 실제 터전이 되려면 이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 우리가 서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진단해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 복음 내용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해요. 그리고 정보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차이가 뭔가 하면, 다만 우리는 정보를 안다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에요, 지금. 좀 슬프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정보를 더 세밀히 알아요. 이게 뭐 차이인가 하면, 정보를 아는 것으로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 말미에 정확히 얘기하시죠. 이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다. 그 영역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가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초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요, 그게 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이 와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모를 뿐이에요. 활용을 못해요.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의 터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혹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예, 나와 있는데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다 집을 지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 터가 뭐냐는 거죠. 그게 정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요 내용이 터예요. 요게. 요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한 거. 요게 터라고요. 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면 터가 문제가 있어요. 요걸 알면 이제 우리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면 터에 세워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만 길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막 정리해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안다고 십자가 복음의 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뭐라고요? 하여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태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요 내용이 간단하지만 요게 십자가 복음의 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신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 간단한 내용이 이 내용이 영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위에 서면 십자가 복음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의 골자를 몰라. 그냥 머리로만 알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지. 그 부활하셨지. 그래서 우리 자녀 됐지. 그 성령을 보내주셨지. 요 정도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저는 그게 뭐 당연히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돼요. 그런데 초점을 놓치면 놓쳐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을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누는 말씀을 초점을 잘 보시고요. 이제는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하나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에 서요. 진짜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의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것만 잘 아시면 이제 여러분 삶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 복음과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어요. 자, 제일 작은 첫 번째 복음과 그리스도의 속량. 자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라고요? 복된 소식이에요. 인류의 이 땅에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의 골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면 속량을 받는다고요. 그 속량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 지음 받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냥 머리로 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엄청난 그 주님의 지혜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 값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창조가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지금 새로운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가 된 것이 뭔지를 그 권세와 능력과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게 차이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라 그래요. 그냥 용어를 쓴다면.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 보면 몰라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새로운 피조물인데 문제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실제 살아갈 때는 어떠냐고요? 거지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 이제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발견하면 여러분은요 그걸 아는 만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영역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통한 속량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알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의 비밀과 그 실제를 일컫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러나 이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면 여러분은요 아주 기뻐 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에 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걸 알면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발 앞에 꼼짝 못해. 자, 그래서 속량은 뭐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를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팔려있는 것을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다시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근데 그게 뭐야?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돼요. 그 비밀을 알고 간단하지만 어? 사단의 종이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달라지지? 그걸 발견하면 엄청나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인간의 거듭난 영부터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저 사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는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먹여야 이 거듭난 영이 어떻습니까? 힘을 발휘해요. 거듭났지만 진리로 자꾸 깨우쳐지면 이 영이 어떻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요. 근데 거듭났지만 이 말씀의 실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비실비실해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이고 또 말씀으로 점점점 먹다 보면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점점점 우리의 삶을 주관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몸일까요? 혼일까요? 영일까요? 예. 실제의 우리를 주관하는 생명의 본체는요, 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누구냐? 우리는 거듭난 영이다. 그러나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게 우리의 정의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듭난 영,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혼이 있어요. 내 속에. 그리고 몸 안에 내가 살아요. 그래서 핵심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몸이라든지 혼이라든지 것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걸 건드리질 않았어요. 뭐만 건드렸어요? 이 죽어있는 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영을 여기다 심어놨어요. 만일 거듭나는 것이 혼이 거듭나야 된다면 하나님의 혼을 바꿨을 거예요. 그러겠죠. 또 우리의 몸이 거듭났으면 우리의 몸을 바꿔야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 금방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어느 영역이라고요? 영의 영역이에요. 다만 혼과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본다고요? 영을 본다고요.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고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이 혼이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이 거듭났으니까 이 혼과 몸은 누구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이 다스리는 거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있는 영이기 때문에 이걸 마귀의 그 타락한 영으로 마귀로 오염되고 죽어있는 영이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영을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거듭난 영이 있는데 예전에 사단의 아래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죽어있는 영이잖아요. 죽어있는 영이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움직였습니까? 혼이 그리고 몸이 주체가 돼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있는 영을 처리하고 생명의 영을 하나님 본성을 닮은 영을 우리에게 심어넣었는데 이제 이 영이 예전에 살아가던 방식 이 몸이 주관하고 혼이 주관하던 방식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자꾸 양식을 먹고 이 영이 확신에 서면 이 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영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아, 거듭났어. 난 천국 가. 그 수준에 머물고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예전에 혼이 주관하던 삶을 계속 살아가요. 이렇게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제 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다시 창조된 영, 거듭난 영, 위로부터 난 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을 다 지금 존재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 거듭난 영을 점점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면 이 거듭난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려요. 그 영역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영이 달라졌다고요. 그 영역을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영역까지 다 만져줬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혼과 몸은 다시 빚지 않아도 그건 너희들의 영역이고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면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넌 마음껏 내가 목적한 대로 따라올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혼의 영역이나 몸의 영역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영이 내 혼의 영역을 다스리고 내 몸의 영역을 다스려야 돼요.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5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족속이라는 말, 저기 정권세 집사님 뒤에 십자가 좀 꺼주세요. 십자가 좀 형광등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이 십자가를 좀 누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저기 지금 족속이라 그랬어요. 족속.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게노스라는 용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새로운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걸 한 사람들은요. 이게 족속이 다 이게 뭐 A족속, B족속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족속을 잘 몰라. 완전히 이게 그 이 종족이 달라요. 우리가 스타워즈 뭐 이런 거 볼 때 뭐 원숭이 족속도 있고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족속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고. 그건 가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가상이지만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예전에 어떤 족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에게 당한 족속이었어요. 마귀 밑에 들어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당한 우리 족속의 영을 싹 치워버리고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의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누구의 족속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족속으로 됐어요. 근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왜? 영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족속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 밑에 있던 이런 인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 지은 받은 새로 지은 새로운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 우리는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딱 볼 때 어? 저 사람 우리와 다르네. 저 족속은 다르네. 이렇게 표현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도요. 누리당 열리면 어? 저 사람 우리랑 다른 족속이네. 딱 보여요. 예,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근본적으로요. 이 족속이 달라요. 다만 이 형태만 비슷해요. 이 속성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좀 잘못하면 저도요, 아이, 왜 저래?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도요, 그 사람과 함께 천국 가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도요, 천국 같이 가요. 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예 비난을 내려놨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분 축복해요. 그렇게 하지. 아, 왜 저래? 아, 이거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좀 그랬어요. 근데요, 이제는 아, 그게 아니구나. 족속이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족속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저게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완전히 다르게 봐요. 그 사람이. 뭐 안 믿는 사람은 부자고 뭐 권세도 많고 그래도요. 믿는 사람은 비록 종이고 노예고 돈 없다 해도요. 상관없어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족속이 달라요. 여러분은 사람을 귀중히 여겨요? 원숭이를 귀중히 여겨요? 아, 둘 다 귀중히 여기죠. 근데 원숭이하고 사람이 싸워. 그럼 누굴 도와주겠어요? 누굴 도와줍니까,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지요. 이게 같은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진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감싸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요. 같은 종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고 해도요. 여러분 비난 안 하면 안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그 마귀의 종족으로 있던 것이 난 줄 알아. 그때의 실수, 실패, 잘못되고 경험한 것을요. 계속 가져와가지고 그게 난 줄 알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그 끊어져 버렸는데. 끊어져 버리고 과거의 실수 잘못하고 죄 지은 거 이거는 다 이미 정리된 거예요. 왜? 그건 죽었어요. 그 사람은. 나는 이제 새로운 종족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과거에 가난하게 자랐던 거, 슬프게 자랐던 거 그게요.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나를 지금 자꾸 흔들어. 힘들게 해요. 전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가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옛날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지금 새로운 종족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뭐라 한다고요? 외계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요, 하늘부터 태어난 종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외계인이라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종족이 강력해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성경 구절을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 동일하게 같이 죽고 살아났잖아요. 자,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그 새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새 생명을 원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조에라 그래요. 조에. 이 새 생명을. 그 옛날의 생명을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어에 짧아서 모르겠어요. 옛날 생명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조예라는 생명으로 받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조예라는 생명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속성이 똑같은 생명이에요. 예전에는 마귀와 똑같은 생명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죽고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조예의 생명이라.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새롭게 준 생명이에요. 그것을 원어상으로 뭐라 그래요? 조예라 그래요. 조예. 그게 새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그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좀 봅시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쭉 나와요. 거듭난 생명에 대해 나오는데요.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절 한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정죄함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거밖에 못하냐, 내가 죄를 지었네 막 이랬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피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때는.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제재가 오잖아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야, 집어치워라. 야, 그러려면 이 집에서 떠나가! 막 이런 소리까지 듣지요. 그런 소리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야,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어떡하네? 못하면, 야, 그것도 못하냐? 이 바보, 멍충이, 뭐 이러면서 막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행동으로 평가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의 평가가 뭐로 한다고요? 생명으로 평가해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로 평가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실수할 때 영락없이 과거에 했던 방식의 사단이 새 생명인 저와 여러분을 뭐로 공격한다고요? 과거의 방식으로 공격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정죄예요. 야, 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게 정죄예요. 자, 이 정죄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당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해요. 실수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이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실수한 거 많을 거예요. 지금도 실수 많이 하죠.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손가락질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문도 안 열고 창피스러워서 안 나오려고 그러죠. 이게 세상 사람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요? 이제 그 모든 정죄가 힘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 정죄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값을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아이 창피해, 아이 그 창피해, 그러지 말걸 이러는데,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런 모습도 주님이 다 무거운 짐을 벗기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자로 보시는군요. 이게 딱 정답이에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가 그렇게 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계속 붙들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털털 털고 일어날 거예요? 자유할 거예요? 어느 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요, 이 벌써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얘기해요. 그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안 붙들면, 이 진리를 안 붙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당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골방에 숨고 그래요. 자신감 없어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벌써 이런 것부터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처 방법을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했다면 이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 사는데 갑자기 미국의 FBI가 와가지고 왜 당신은 미국 법을 안 따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을 막 붙들어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법을 어겼나? 그러십니까? 당신 미쳤네.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미국 법이 미국 사람한테 저촉되지 한국 사람에 저촉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옛사람에게 적용됐어요. 우리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법이 역사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역사해요. 그렇죠? 예, 이게 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생명의 법이 뭐지? 죄와 사망의 법이 뭐지? 그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네가 이제 못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심판한다 이런 거예요. 생명의 법은 뭐라고요? 아니야, 너 새 생명이야. 너 충분히 능력이 있어. 너 안에 생명의 본성이 있어. 야, 일어나,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법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저촉돼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도 막 쓰러질라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고 그걸 자유케 했어. 너는 일어나, 힘을 얻어. 하나님 너 정죄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거죠, 이제. 어, 진짜 그러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봐서, 하나님 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나 그거 몰라. 너는 나에게 귀중한 자녀야.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이 내용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내가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정죄의 법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마귀의 자녀일 때는 율법이 뭐 했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동일해요. 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근데 마귀의 종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법을 못 지켜요. 왜? 법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럼 봅시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이 본성은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여다 넣어준 거예요. 원리로 따지면. 옛사람일 때는요. 이 율법을 지킬 생명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거듭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생명과 성령의 법인 거예요. 예전에는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지켜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어린애가 있고요. 여기 청년이 있어. 갑자기 일하러 나오라 그래. 그럼 어린애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청년은요. 힘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보호해줘야 돼. 그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호자가 도와줘야 돼. 청년은요. 자기가 충분히 가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어요. 본성이 그래요. 그 이 본성이 뭐냐? 사랑의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의 본성이.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쓰면 이의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 챙기고 막 싸우고 빼앗고 그래요. 남도 피해를 주고. 근데 이 사랑의 본성이 오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이런 것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못하면 정죄의 법이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격려해주고 괜찮아. 너 일어날 수 있어. 너에게 생명이 있어. 너 지금 자라는 과정에 그러잖아. 아니야. 내가 전혀 너에게 정죄하지 않아. 자 일어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격려해요. 그러니까 격려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는 거지요. 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해요. 그래도 하나님 정죄하지 않아요. 너는 그 수준에 그밖에 할 수 없지. 맞아. 내가 더 은혜를 줄게. 일어나.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만 잘못해도 쫙 와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 너는 못해. 평생 너는 못해. 예전부터 너는 바보 멍충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았지. 너 그런 자야. 그렇게 방해를 놔요. 누구 말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걸 따라야죠. 근데 과거에는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못 지켰어요. 쉽게 말하면 육신 아래 있을 때는요. 율법 못 지켜요. 그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저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새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제 배워가면 돼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 실수하는 거 하나님은요 조금 더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맨날 오줌 싸고 똥 싸. 그럼 여러분 정죄합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뭐로 다스립니까? 회초리로 다스립니까? 사랑의 법으로 다스립니까?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방법은 뭐예요? 육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거예요. 또 하나 육신의 의미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자원으로 뭐 해보려고 이걸 총칭해서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길을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승리해요. 그 길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안 배우고 그냥 이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을 따르는 법, 쉽게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법을 우리는 자꾸 알아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그거는 뭘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서 알아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보세요. 7절에 그리 나와 있잖아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이제 살아야 돼요. 그 길을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거듭난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건 예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예수님을 지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요.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지하에는 어떻습니까? 저기 지옥에는 죽음의 영이 역사하지요. 예수님이 죽어서 거기 들어갔잖아요. 아까 그것을 설명 안 했는데 하여간 예수님이 죽음의 영역까지 갔어요. 근데 성령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나 하면요, 지옥에 가셔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 몸만 죽었다면은 몸만 죽어서 했다 하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까지 했어요? 영까지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는요, 이 몸이 죽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을 다시 살렸다고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이 몸만 죽었다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친히 지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뭐 했습니까? 살아나셔가지고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그 지옥의 권세가요, 이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만 죽었다 그러면요, 지옥에 안 갔더라면 뭐 얘기가 달라져요. 그 지옥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친히 몸도 죽을 뿐더러 영도 죽으셔서 지옥에 가서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성령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리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음부의 권세를 쟁취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살린 영이 누구였다고요? 성령이었다고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과 같은 영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자원으로 살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영의 자원을 줬잖아요. 이걸 이제는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옛날에 이 육신으로 살던 방식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살던 방식, 그 방식을 우리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이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의 방식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을 이기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삶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론은 알았지요. 우리 거듭났어.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돼. 그럼 영으로 인도받는 게 뭐야? 그냥 우리가 죄 지으면은 여기 하나님이 책망을 주고 그러면 아,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 정도 알았지요. 근데 평상시에도 이 생명의 영의 인도로 따라가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가면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또 사도들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을 때 누가 와서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했지요.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 났고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합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내게 영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뭐로 하나가 됐을까요? 내 영으로 하나 됐을까요?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 됐을까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이 땅에서. 이제 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에 뭐로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지. 그냥 옛날 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이치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론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그런 자야. 그걸 보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야. 나는 옛사람 아니야. 나는 새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잖아. 나는 이제 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육신으로 안 살아. 이제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꾸 인정하면서 여러분은 자꾸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방식을 이제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삶을 안 사니까 복음은 아는데 능력이 없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이 그냥 주어져요. 뭐 알려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 그냥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